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은 우리 이름으로 대천덕이신 아처 토레이라는 성공의 신부님이 1965년에 세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토레이 신부님은 2002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원으로 보낸 신앙에 관한 질문과 토레이 신부님의 답변 중에서 기독교 잡지인 신앙계에 연재했던 것을 책으로 묶은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에 한 슈퍼맨 초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고스트 유령이라는 친구,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고스트가 없었다면 그는 결코 슈퍼맨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만으로는 힘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슈퍼맨이 아주 어렸을 적에 그는 친구 고스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그에게 도움을 청했었습니다. 고스트는 요청을 받으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점점 슈퍼맨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고스트는 항상 슈퍼맨에게 무슨 일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슈퍼맨은 처음에는 고스트가 하는 말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그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언제나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슈퍼맨에게는 그를 늘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악당들이 있었는데 이 악당들은 슈퍼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고스트가 슈퍼맨에게 그 악당들의 행동에 대해서 미리 말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당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들이 슈퍼맨을 없애기는커녕 슈퍼맨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악당들은 처음에는 슈퍼맨이 왜 그렇게 강해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악당들은 나에게는 고스트라는 친구가 있어라고 중얼거리는 슈퍼맨의 말을 기억하고 정말 고스트가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악당들은 고스트를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고스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당들은 어떻게 하면 슈퍼맨과 고스트를 떼어놓을 수 있는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악당 두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싸움을 잘못해왔다. 우리가 그 녀석과 싸우면 싸울수록 그는 더 강하여지기만 하고 그 녀석이 고스트를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는 더욱 똑똑해지기만 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그와 싸우는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 방법은 간단하다. 앞으로는 우리가 그에게 친구라고 말해주자. 우리가 그와 함께 즐겁게 놀아주면 그는 얼마 안 가서 고스트를 잊어버리고 말 것이다. 알겠는가? 악당 두목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하들에게 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악당 부하가 슈퍼맨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실 나랑 내 동지들은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못살게 굴었는지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한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두목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슈퍼맨은 막강한 악당들이 자기 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동해서 어떻게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는 너무 흥분하여서 그 일을 고스트에게 물어보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이 고스트에 대해서 그때까지 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쉬운 질문이라도 고스트에게 물어보면 모두 다 답해 주지만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슈퍼맨이 고스트에게 이 악당들을 정말 믿을 수 있는지를 물었었다면 그는 슈퍼맨에게 대답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슈퍼맨은 묻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후 두 번째 악당 부하가 다가와서는 어이쿠 저런 당신 옷은 형편없는 누더기군요. 한 번도 좋은 옷을 입어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게 말하며 어리둥절해하는 슈퍼맨을 끌고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가장 좋은 옷을 사 입혀주고는 말했습니다. 야, 정말 멋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저렇게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니. 슈퍼맨이 백화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세 번째 악당 부하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근사한 곳에 가서 저녁을 드시죠. 그리고는 특급 호텔로 가서 최고급 요리를 시켜주었습니다. 일은 착착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악당 부하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는 집은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옛날에 우리 두목이 살던 집이 있는데 지금은 비어서 아무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슈퍼맨은 악당들이 자신에게 굴복해 가고 있다는 승리감에 도취가 되어서 그러한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를 고스트에게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슈퍼맨은 고스트를 잊어만 갖고 악당들과는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슈퍼맨은 금으로 된 지팡이를 짚고 큰 길을 산책하고 있는데 과거에 알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잭 아닙니까?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아직도 수지 맞는 일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시대는 변했어요. 그러자 잭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시대가 변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여전히 악당들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친한 척하지만 악당 두목과 부하들은 당신 몰래 사람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당신은 그 두목의 집에서 살죠. 두목은 이미 다른 별장을 사서 거기에서 당신네 집 전화를 도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시대가 변했어요. 당신은 과거에는 악당들과 싸웠지만 이제는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것이 변한 것이죠.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슈퍼맨 선생님, 재미 많이 보십시오. 슈퍼맨은 깜짝 놀라서 즉시 집으로 돌아와 수석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방금 들은 것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보좌관의 것이 아니라 악당 두목의 목소리였습니다. 하하하, 당신이 들은 모든 이야기는 사실이요. 그리고 이제 나도 가면 그게 실증이 나서 이제 우리 신사답게 거래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소? 슈퍼맨은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 이제 나는 당신네들과 다시 싸울 것이요. 슈퍼맨은 자기랑 함께 지냈던 악당들에게도 전화해서 이제는 악과 싸울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악당들은 큰 소리로 비웃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맨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악당들을 이길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슈퍼맨은 이미 오래전에 고스트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길을 가던 슈퍼맨은 잭을 다시 만났습니다. 잭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악당들과 싸우기 위해서 돌아왔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악당들을 물리치시겠습니까? 슈퍼맨이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고스트와 악당은 누구이겠습니까?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님과 마귀입니다. 그러면 슈퍼맨은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나이가 2000살이나 된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도 교회이므로 슈퍼맨은 우리 자신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슈퍼맨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래 빌립보 도시의 이름은 작은 우물들을 뜻하는 크레니데스였는데 주전 365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마게도니아의 왕 필립 2세가 이곳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이곳을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빌립보에는 금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빌립 2세는 빌립보에서 캐낸 금으로 군비를 강화했습니다. 빌립보 도시가 세워진 후 약 2세기가 지나서 주전 168년에 빌립보가 속한 마게도니아는 로마 제국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그때의 빌립보의 금광은 거의 고갈이 되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그저 평범한 도시였습니다. 주전 42년에 시저의 죽음을 복수하려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연합군이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전쟁에서 공을 세운 군인들을 상당히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 후에 로마의 내전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는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로마 황제에 오른 옥타비아누스는 스스로를 시저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호를 취하고 해산시킨 안토니우스의 군인들과 자신의 제대 군인들을 빌립보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탈리아 반도에서 사는 로마 시민들처럼 로마법의 적용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또 다른 이름이 작은 로마였습니다. 빌립보의 시민들은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누렸습니다. 그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채찍을 맞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가 아니면 체포되는 것에서 면제가 되었고 로마 황제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는 권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를 사용했고 땅이나 집을 사고 팔아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서 시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적인 권리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 시민들처럼 살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것을 넘어서 그것은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로마의 삶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역시 로마의 시민권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전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고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싸우다, 함께 경주하다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가 있는데 2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반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겁내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만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우리가 반대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대적하는 자의 문자적인 뜻은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에 반대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주님의 사역을 폄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셔서 거기에 인간이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배가 인천 항구를 떠나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배 안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수영장에서 수영을 잠시 하고서는 자신이 인천 항구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가는데 적어도 100m는 자기 스스로 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흡사합니다. 또한 이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는 법도 없고 연습을 게을리 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부인과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이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휴가를 가는 법도 없고 외박을 나가는 법도 없고 물론 더더욱 제대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는 놀란 말들이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우르르 도망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경주마나 명승지에서 관광 수레를 끄는 말들의 눈에 찬대라고 하는 가리개를 쓰고 있습니다. 말의 눈은 크고 둥글며 얼굴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도 그 양미간 사이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방향을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말은 350kg에서 700kg까지 나가는 거대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겁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 말들과 함께 달려야 하는 경주에서 다른 말이 뒤에서나 옆에서 다가오면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리지 못하고 한쪽으로 비껴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서버린다고 합니다. 게다가 말의 시력은 극히 나빠서 물체를 어른거리는 정도로만 식별할 수 있기에 뒤에서나 옆에서 접근하는 물체에 더욱 겁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말이 놀라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안대를 씌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차안대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용기를 줍니다.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서 있어야 합니다. 서 있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시작임과 동시에 그렇게 산 것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눈에 보이는 검투사와 맹수와의 가 싸우는 육체와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와 피의를 부르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하는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그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 명예, 인기와 같은 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지키느라 영적인 싸움에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한두 번 영적인 일에 승리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처럼 여김을 받았던 사람이나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목회자로 촉망받았던 사람이 불과 몇 년 만에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뛰어난 선수는 상대팀의 집중 공략의 대상이 됩니다. 영적인 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서름도 많이 겪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또 좀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았는데 이 삶도 쉽지가 않다니 내가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부흥회와 같은 집회에서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흥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의 복이 임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아픈 것이 사라지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는 은혜가 임합니다라고 설교하면 교인들은 목이 터지라고 아멘을 외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사는 것이 모두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전부였기 때문은 결코 아닙니다. 마치 부모가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비록 힘들지라도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달랠 때에 대학에 가면 야간자습 없지, 미팅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일찍 등교하지 않아도 되지, 집에 늦게 들어와도 간섭 안 하지, 얼마나 좋아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한 격려의 차원일 뿐입니다. 실상 대학에 가면 공부를 고등학교 때보다 더 많이 해야 하고 고민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대학이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또한 서 있는다는 것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전신갑주의 가장 큰 특징은 뒤를 보호하는 무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을 하면서 경기하다가 상대가 너무 강하면 게임을 포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간다면 그는 이미 선수의 자격이 없습니다. 비록 경기에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상대에게 배울 것은 배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요즘 결혼을 하고서 혼인신고를 1년쯤 후에 하는 부부가 약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바빠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결혼 생활이 정상 궤도에 진입하고 나서 하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극소수이긴 하지만 결혼 전 재산에 대해서 미리 공증을 받아두는 부부도 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미리 헤어질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는 결코 바르지 않고 그런 부부가 바르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물러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나 앉으려고 하는 삶은 이미 영적인 삶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결심만으로 바르게 설 수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7절의 한 마음으로 서서에서 한 마음 앞에 작은 글자로 삶이라고 쓰여 있고 아래 보면 영 또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서 있을 수 있고 성령님은 우리를 서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휴대폰 컬러링으로 사용되고 있는 You Raise Me Up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본래 아일랜드의 미녀 런던데리 에어이었는데 롤프 레블란이라는 사람이 편곡하고 소설가이자 작곡가인 브랜단 그레이엄이 가사를 붙였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내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괴로움이 밀려와 내 마음이 짓눌릴 때 나는 여기에서 고요히 당신을 기다리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와 앉을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산 위에 우뚝 서 있을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분이시고 당신은 내가 폭풍이 이는 바다도 건널 수 있도록 일으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어깨 위에 있을 때가 강하고 당신은 내가 나보다 더 큰 나가 되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언제 세상이라는 산 위에 서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언제 태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서서 건널 수 있으며 또한 우리가 언제 나라는 병든 이기심을 위해서 서서 더 온전한 나아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의 어깨로 우리를 떠받쳐 주시는 주님의 어깨를 의식할 때입니다. 슈퍼맨처럼 한때 고스트와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그 고스트와 소원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고스트가 없이도 충분히 내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다가 지금은 그저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어깨에 올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새처럼 실제로 날아다닐 수 있고 괴력을 지닌다고 해도 슈퍼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슈퍼맨이 되는 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총을 덧입어 바르게 서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 갈 때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원한 슈퍼맨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그 영원한 슈퍼맨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바르게 서 있는 것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도 모르고 구원도 몰랐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더디봄으로 슈퍼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많아야 슈퍼맨이 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지위와 명예, 학문 같은 것들이 있어야 슈퍼맨이라고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왜 주님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삶의 환경이 나를 함몰시키려 할 때에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거친 세파가 밀려올 때에 주님은 구원선이 되어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슈퍼맨일 수 있고 우리가 서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길을 바르게 걷고 달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어깨 위에 태워주심을 주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가치관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와 학교가 바르게 가꾸어지며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